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많이 들어봤던 성경 구절 있죠? 42장 3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기도도 하고 하잖아요.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 그랬고 크게 두 주제가 그러니까 크게 주제가 뭐냐면 구원과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과 심판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 밑에 여러 가지의 작은 주제들이 소재들이라고 해야 되겠네. 소재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남은 자 remnant라고 하는 그런 주제도 담겨져 있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40장부터 55장까지의 주제가 여호와의 종이에요. The servant of the Lord라고 하는 주제에 담겨져 있는데 이 55장 사이에 네 개의 노래가 있어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가 오늘 읽었던 본문이 들어가 있죠. 40장 1절 42장 1절에서 9절, 49장 1절에서 7절, 50장 1절에서 11절, 52장 13절에서 52장 2절까지. 근데 여러분이 잘 아는 여호와의 노래가 맨 마지막 부분에 있죠. 특별히 53장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53장의 작은 제목을 우리가 붙인다면 고난받는 종. 그렇죠. 그 고난받는 종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 노래는 결국은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를 예언하는가 하면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접속사예요. 우리 스티브 집사님 1절 말씀 성경 구절 verse 1을 다시 한 번만 비춰봐 주세요.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 접속사가 빠졌어요. 근데 이게 이 접속사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접속사예요. 영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Behold가 들어가 있어요. 히브리어에도 Behold가 들어가 있는데 세상에 우리 한글 성경에 저게 빠져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혹시 여러분 지난주 설교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면 할렐루야. 42장 맨 마지막 그러니까 41장 29절이 마지막이었는데요. 41장 29절의 첫 단어가 보라예요. 맞죠? 근데 그 41장 29절에서 보라라고 하는 그 접속사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idol, 우상. 우상은 다 헛된 거야. There are nothing이라고 하는 말을 결론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 우상은 다 헛된 거야. 우상 섬기는 건 다 헛된 거야.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42장에 들어와서 첫 번째 단어 보라 그러면서 우리들의 모든 초점을 우리들의 모든 관심사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가 하면 메시아에게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42장 1절에서 나오는 보라는 굉장히 중요한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시아에게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단어를 붙이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 단어를 쓰셨어요. 누구에게 썼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종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41장 8절입니다. 앞에 자막이 있는데요. 41장 8절에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게 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뭘 가르쳐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다. 다른 우상들은 다 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거를 강조했던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잖아요. 아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상 섬겼어요? 섬겼어요? 섬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무너뜨리시고 남왕국 이 유다를 계속해서 힘든 일을 겪게 하시면서 경고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지금까지 들었던 이사야서의 앞부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해야 되는 일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국가를 통해서 안 하겠다. 나라를 통해서 안 그러고 내가 한 사람을 통해서 하겠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여호와의 종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42장에 들어와서 서론에서 그 여호와의 종에 관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1절에서 그 여호와의 종에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붙여주고 있어요. 종 그러면 쪼그라드는 모습 아니에요? 노예잖아요. 심부름꾼이잖아요. 그냥 찌질이 못난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호와의 종에게 영광스러운 호칭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호칭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붙드는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 이 세 가지를 거기에다 붙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든다라고 하는 말은 몸이 약하니까 우리 어느 권사님처럼 몸이 약하니까 꼭 누구를 붙잡고 걸어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내가 힘들어서 다른 사람을 붙잡는 걸 붙든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호와의 종을 붙잡고 가시겠냐고.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서의 붙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여호와의 종을 붙잡겠다는 게 아니라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이 종은 특별한 종이기 때문에 그냥 아무 데서 지나가다가 훅 하고 가서 식당 맛있어 보인다고 훅 들어가는 그렇게 되는 택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약간 별난 데가 있어서 멕시칸 음식 좀 좋다 그러면 일단 들어가 보거든요. 하루는 운전하고 가는데요. 기가 막히게 반가운 간판을 봤어요. 오하카 레스토랑. 오하카는 저한테 굉장히 특별한 곳이에요. 제가 10년을 다녔거든요. 10년을 10번 이상이나 다녔기 때문에 오하카 말만 들으면요 떠오르는 음식이 있어요. 베가스에서 못 찾았다는 건 아닙니까? 그동안에. 그런데 차를 타고 딱 집에 가는데 간판에 오하카 레스토랑 그래서 그 다음날 당장 갔어요. 그래서 먹고 싶었던 음식이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제가 곁길로 나가세요. 아무튼 그렇게 우연히 택함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택한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택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나라로서 그 일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 인류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 1절 중간쯤 후반부에 있잖아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신탁, interest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지고 있는 권리를 그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신적인 divine power를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돈 주고 사거나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을 항상 의미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 61장에 가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내리셨으니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 곁길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셨다 그랬어요. 질문,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그 여호와의 종이 1절의 끝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말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정의를 베푸는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사야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1차적으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단어가 뭐예요? 이방에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애시당초 유대인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관심은 온 인류에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히브리라고 하는 한 민족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온 이방 땅에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선교예요. 네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선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요한 칼빈이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리고 그를 섬기는 것으로 온 세상을 이끌어 오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모든 인류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따가 다시 한번 반복할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공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살림을 하고 계십니까? 그곳은 어디입니까? 그곳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놓고 보면 그곳은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거기에서 정의를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단순하게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허세를 부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타이틀을 하나를 받으면 허세를 부리게 돼요. 저도 이제서 고백이지만 처음에 목사가 딱 되고 난 다음에 목사안수 받고 나서 우리 어머니한테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까, 자기 장모님이에요.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는 아름이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나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 아름이 아빠 뭐 이렇게 부르면은 짜증 확 내고 그랬거든요. 이게 허세인 거죠. 근데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허세를 부리지 않으셨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않게 했다 그랬어요. 이 말이 왜 나왔는 줄 아십니까? 당시로 돌아갈게요.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썼을 때 당시로 돌아가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수르가 대대적으로 공격해 왔다가 쫄딱 망해갖고 돌아갔잖아요. 이스라엘은 이미 없어졌고 남쪽 유다에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근데 돌아가기 직전에 그때 왕이, 아수르 왕이 누군가 하면 산헤립이에요. 기억나세요? 예. 네. 그리고 그때 장군 하나가 있었어요. 장군의 이름은 랍스터? 랍사게, 예, 랍사게 장군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했잖아요. 그때 랍사게 장군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들리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큰 소리 외쳤죠. 야, 니네 먹을 것도 없다며 뭐 이래가면서 막 소리를 질렀잖아요. 니네 하나님이 니네 도와준다고 그랬는데 니네 하나님 안 계시는가 보다. 니네 하나님은 우리 왕보다 못해. 그러면서 온갖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게 당시의 정복자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당시의 정복자들 모습이었기에 여호와의 종을 대적, 컨트라스트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허세부리지 않고 겸손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데 그 대조시키는 것을 세 개의 동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가 외치지 않는다예요. 사실 이 세 가지 동사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용조용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요,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는 그냥 막 꽹과리 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저도 했어요. 첫 번째 주일학교 전도사를 한국에서 했을 때에 그냥 마스크, 그 커스튬 뒤집어 쓰고 그냥 꽹과리 치고 돌아다니면서 강남의 그 유명한 음마 아파트에서 그냥 구비구비 돌아다니면서 애들 데리고 와서 토요일날 잔치하고 뭐 놀고 그러다가 주일날 끌고 오고 뭐 그 짓을 했어요. 아, 그 짓은 취소.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근데 정작 복음은 외치기도 하지만 시끄러운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뭐라고 그래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외치지 않는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 같은 말인데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어떤 건가 하면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거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 직원들이나 부하들, 뭐 군대용으로 이야기하면 부하들, 이런 자기보다 등급이 낮은 사람들에게 막 야단치고 꾸짖고 하지 않는다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는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리에서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논쟁하지 않는다라고도 우리가 적용을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논쟁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걸 가지고 논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어쨌든 2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허세 부리지 아니하는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1년 12달 365일 내내 잔치할 거예요. 찬송 부르고 잔치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시끌벅적할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런데 마음에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시끌벅적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은 이러하다 그러면서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은 이렇게 허세 부리지 않는다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여호와의 종이 특별히 압제받는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대하는 행동이 남다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3절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다. 여러분 그냥 갈대가 약한데 그냥 갈대도 약한데 상한 갈대래요. 등불 언젠가 기름 다 떨어지면 꺼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이래요. 어떤 분은 그 갈대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등불은 이방인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그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을 꺾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삶에 가끔씩은 새카맣게 눈앞이 새카맣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같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냈을 때 그것도 갑자기 보냈을 때 그 마음은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산불로 인해서 집이 타고 비즈니스가 다 타버리고 폭동으로 비즈니스가 다 타버리고 이것저것 이런저런 그리고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에 아들이 복무 중에 죽었다라는 소식을 받을 때 그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멀쩡했던 조카가 어느 곳에 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눈앞이 새까맣잖아요. 그것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것도 절망적인 상황인데 여러분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이 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가 없을 때입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해요. 우리는 너무너무 착각을 해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뭔가 잘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있다고 착각을 해요. 내가 그래도 괜찮은 녀석이어서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니까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마치 예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절망적인 상태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번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습니다.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 이런 원리를 모르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협박하고 공격했던 교회사가 있습니다. 교회사 가운데 보면 1095년에 시작됐던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 있어요. 학자들마다 조금씩 연도수를 다르게, 그러니까 마무리하는 연도수를 다르게 보지만 뭐 예를 들어서 1291년에 마무리했다고 봅시다. 그동안에 공식적으로는 8번의 전쟁을 치릅니다. 8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 8번 가운데 성공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1차 십자군 전쟁에서만 승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집니다. 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가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다고 명분은 그런데 그러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죠. 금, 은, 보화, 향신료 그런 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십자군 전쟁을 치렀던 겁니다. 칼 갈고 들어가면 갖고 들어가면 이길 줄 알았죠. 그뿐만 아니라 중남미 지역의 선교사를 보면 제일 먼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어요. 선교사님들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뒤따라오고 있는 그 권력, 파워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원주민들을 몰살을 하게 되고 선교사님들 가운데에는 자기 나라에서 온 군대를 대항해서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도 있어요. 칼로 안 된다니까요. 복음은 칼로 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고 복음은 바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복음이 전달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 마음을 여호와의 종으로부터 우리는 닮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공의를 세우는 겁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 있는데요.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은 모든 열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쇠하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한다라는 뜻이에요. 낙담하지 않는다. 그러면 멸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전제를 생각하게 하죠. 그 전제가 뭔가 하면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는데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는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과 딱 맞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욕이란 욕은 다 먹으셨을 것이고 참담함에 이르기까지 됐으며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꺾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사야는 오늘 여기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세상에 정의를 세울 것이다. 그 정의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정의가 아닙니다. 이 정의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성취되었던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게 될 것이다. 어떤 가운데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공의를 세상에 세우시는데 예루살렘에서만 세우지 않으셨어요. 지금 우리들까지 다 듣고 있잖아요. 제 궁금한 점은 이거예요. 예수 장로교 가보신 적이 없어요. 영국에 가보신 적 없어요. 그런데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장로교가 시작했잖아요. 예수님이요 아프리카 가보신 적 없어요. 예수님 미국 땅에 와보신 적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사역하고 계시는데 그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들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데서 돌아가서 결론을 내릴게요. 우리가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그랬고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셨다면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호와의 공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공의를 어디서 세워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문구가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문구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선교지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Now you are entering a mission field. 여러분들은 교회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선교지로 가는 곳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 됐든, 그것이 친구들과의 모임이 됐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됐든, 어디가 되었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은 선교지예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십시오. 거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자랑하십시오. 그런 여호와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